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약 2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서해 미사일 기지 해체로 언론의 관심을 얻었지만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북한이 비밀리에 16개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유지 개선해온 정황이 미 상업위성에 의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16개의 미사일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며 북한이 대규모 위장 기만 전술을 벌이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과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면서 이를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의 NHK 방송은 오늘 아베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펜스 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더욱 큰 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펜스 부통령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깊은 논의를 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벽하게 준수할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 작전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이 3년 안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리 커창 총리는 오늘 한 강연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이 3년 안에 끝나 남중국해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중국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며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세안과 중국은 지난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을 채택했고 2013년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한 행동준칙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3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올해 아세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여러 나라들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아세안은 회의 기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등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아세안 19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추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협상 논의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틀째 공습을 주고받으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팔레스타인 측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지난 2014년 가자지구 충돌 이후 가장 격렬한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도 하마스가 운영하는 방송국을 겨냥해 보복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 5명이,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 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44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어제 13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고 수백 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 지금 혹시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손전화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에 한번 귀 기울여보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이나 판형 컴퓨터를 많이 쓰면서 이런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이 청색광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청색광이 눈세포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 발표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 청색광 유해성 논쟁이 한창인데요. 이 뉴질랜드 연구진은 또 청색광이 생체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청색광은 한낮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밤낮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 청색광에 노출되면서 만성적 피로나 비만, 우울증 등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논문은 특히 인공빛에 대한 노출은 야생동물들의 생체시계도 교란을 일으켜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연구진은 신체시계가 잘 돌아가려면 청색광을 낮에, 특히 자연광을 통해 얻는 게 가장 좋다며 밤에는 청색광 노출을 줄이기 위해 집 안에 있는 푸른빛 전구들을 노란빛 전구로 교체하고 전자기기 화면을 꺼놓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6도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도에서 12도, 신의주는 1도에서 1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도에서 15도, 함흥은 3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쉐어가 부릅니다. 혼자서 사랑에 빠진 짝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The Way of Lov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When you meet a boy that you like a lot and you fall in love but he loves you not, if a flame should start as you hold him near, better keep your heart out of danger, dear. For the way of love is a way of woe, and the day may come when you'll see him go. Then what will you do when it sets you free? Just the way that you said goodbye to me. What will you do when he sets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당국자들이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접촉에 들어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배후에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있다는 정황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이어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이 광군제에서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접촉에 들어갔다고요?
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통화한 데 이어서 류 부총리가 조만간 미국에 올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마찰을 진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바쁘게 진행 중인 건데요. 이렇게 당국자들 간의 합의를 위한 윤곽을 잡아서 정상회담에서 무역대치 해소 선언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중 양국 간 접촉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금요일 9일 진행된 양측의 통화 내용은 12일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통화가 쉽게 흘러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차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전한 상황인데요. 우선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 쪽에 통상마찰 해소 방안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류호 중국 국무원 부총리 측은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을 지켰다고 통화 과정에 관여한 당국자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두 나라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요구해왔던 사항에 대해서 중국이 답을 줄 차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상마찰 해소 방안을 먼저 정리해서 내놓으라는 건데요. 중국 측은 이 통상마찰 해소 방안을 먼저 미국에 보여주고 나면 협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요구해온 것들이 뭐가 있지요?
예,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전체적인 통상 불균형을 해소할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방안이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훨씬 많은 상황을 고치자는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입니다. 중국 측이 미국을 상대로 자행해온 디자인 도용 또 기술 이전 강요를 통제할 방법에 강한 내용인데요. 중국은 그동안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 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히긴 했지만 이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결국 불균형 해소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국의 실천 방안을 먼저 내놓으면 두 나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두 나라 간의 이른바 무역전쟁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전에 이 정전 합의에 이르게 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합의에 이르면 가장 좋겠지만 미국 정부는 합의를 못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네, 우선 통상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응 방안을 미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산 수입품 2,670억 달러어치의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밝힌 상태고요. 둘째, 지난 9월 집행한 중국산 2,000억 달러어치 10% 세율을 내년 초부터 25%로 올리는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은 앞서 7월과 8월에도 총 5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한 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물량이 5천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네. 자,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예상되나요?
이 지식재산을 무단 도용하거나 이 기술 이전 강요로 생산한 중국 제품에 수입 제한 또 기소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미 상무부와 법무부가 이 반도체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의 푸젠 진화 반도체의 수출을 금지시키고 기소 조치를 했는데요. 또 항공 기술을 빼낸 중국인들을 잇따라 미 사법당국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 같은 사례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미국에 올 걸로 보인다고요?
네.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조만간 미국을 찾을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미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통상 분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하는 차원으로 이 신문을 설명했습니다. 류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에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앞으로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라는 원칙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측의 협상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시 피살 사건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나왔군요.
네, 이 카쇼기시 피살 사건 배후에 사우디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12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주요 매체들이 이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왔던 사우디 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파장을 확산시키는 정황,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카쇼기 사례를 담당한 이 사례조가 이 사건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에 당신의 보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당신의 상관에게 보고하라는 이 발언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스란 바로 빈 살만 왕세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이 전화 속 목소리의 주인공은 살해조 15명 가운데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왕세자의 경호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미 중앙정보국 CIA의 진아 헤스펠 국장도 이 녹음 자료를 지난달 터키 방문 당시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CIA도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CIA는 이번 보도 내용의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CIA 요원으로 활동하다 이 민간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에 재직 중인 브루스 리델 연구원은 이 스모킹건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사우디 당국의 잘못을 밝히는 명백한 증거가 이 녹음 자료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카쇼기시 피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이 사건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했는데요. 사우디 당국도 마찬가지로 이 책임 규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미국 비자 취소 조치를 발표했고요. 이달 초에는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충분한 증거를 곧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사우디 당국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카쇼기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사우디 당국이 12일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 정보기관이 터키 정부의 협조로 해당 녹음 자료를 들어봤지만 이 보스, 이 상관에게 보고하라 이런 내용이 언급된 대목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어떤 일이었는지 좀 돌아보죠.
네, 이 자말 카쇼기 씨는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 기고자로 활동하면서 사우디 왕가 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는데요. 지난해부터 미국으로 옮겨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초에 터키 국적인 약혼자와 결혼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돌연 실종됐는데요. 결국 총영사관 내에서 사우디에서 파견된 암살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국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세계 주요 국가들이 사우디 당국에 항의 하면서 제재 가능성이 고조됐고요. 특히 사건이 벌어진 터키와 사우디가 당국 간 대립하면서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미국과 사우디 사이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광군제를 맞아 올해도 신기록을 세웠다고요?
예, 11월 11일이 중국의 광군절, 그 중국어 발음으로 광군제였는데요. 이 알리바바가 11일 단 하루 동안 3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올해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약 250억 달러 매출보다 약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자 그런데 광군제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광군이라는 한자어는 빛나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이 막대기처럼 길쭉한 모양의 숫자 1이 외로운 독신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중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11월 11일을 일자가 4개 겹치기 때문에 광군절, 광군제, 빛나는 독신자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선물을 주고받던 풍습이 생겼는데요. 2009년에 이 알리바바가 이런 청년 문화를 상업적으로 활용해서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래라 하면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열었던 게 광군제 행사의 시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광군제 때는 뭐 기록 경신 시간도 단축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알리바바 측은 중국 상하이 엑스포 전시장에 커다란 전광판을 만들어 놓고 이 거래 액 숫자를 실시간으로 보여줬는데요. 이 11일 현지 시간으로 0시를 기해서 광군제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21초 만에 10억 위안, 미국 돈으로 1억 4,400만 달러, 또 2분 5초 만에 100억 위안, 미국 돈으로 14억 4,40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2시간도 채 안 돼서 1,000억 위안, 미국 돈으로 약 144억 달러 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9시간 넘게 걸렸던 기록이 2시간 걸렸으니까 무려 7시간이나 단축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올해 광군제 매출은 다른 어느 때보다 이 시장 전문가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와 JD.com 등 새로운 경쟁 업체들이 알리바바에 상대하면서 알리바바가 올해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올해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이 알리바바가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거래 증가율이 거의 40%에 달했지만 올해는 27%에 그쳐서 이 10%포인트 이상 둔화된 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네, 자, 중국 매체들은 이번 광군제 매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 광군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이는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번 광군제가 중국만의 소비 축제가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됐다면서 올해도 75개 나라에서 19,000여 개의 해외 상품이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광군제 때는 중국인들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량도 어마어마한데 자, 올해는 어느 나라가 중국인들에게 물건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까?
네, 일본이 1위였고요. 미국이 2위, 또 한국 업체들이 3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에도 3위를 차지했었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5위까지 밀려났었는데요. 올해 다시 반등한 겁니다. 한편 미국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라 하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는데요. 미국 소매업 연간 매출의 상당수가 이때 이루어질 정도로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컬스텐 시네마 후보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공화당 하성인 애리조나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산불로 지금까지 최소한 44명이 사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6일 중간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애리조나에서는 결과가 나왔군요.
네.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커스텐 시네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AP통신은 시네마 후보가 49.7% 득표율을 기록해서 38,197표 차로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요. 이어 공화당의 마사 맥셀리 후보가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맥셀리 후보가 48%, 득표율을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두 후보가 맞붙은 자리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은퇴하는 공화당 소속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 자리였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시네마 후보가 대역전극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이 개표 초반과 중반에는 이 공화당 맥셀리 후보가 앞서가면서 이 승리가 기우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시네마 후보가 막판에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편 투표 그리고 부재자 투표에서 지지표가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시네마 후보가 여기에서 이제 근소한 차로 앞서다가 점점 표차를 벌렸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시네마 후보의 승리가 상당히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공화당 텃밭에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합니다. 애리조나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의원을 낸 게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만큼 이곳이 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요. 민주당이 이런 곳에서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얻음으로써 이른바 레드스테이트에서 의미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입니다.
네.
참고로 최근 사망한 공화당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이 애리조나주가 지역구였습니다.
네, 커스텐 시네마 당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올해 42살이고요. 처음에는 진보적인 녹색당 정치인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에 민주당 후보로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이 됐고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네마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중도 성향을 가진 걸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법안 가운데 60%를 찬성했고요. 또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네마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양성애자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시네마 당선자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양성애자 연방 상원의원일 뿐더러 또 애리조나주 역사상 처음으로 또 여성 연방 상원의원이 된 겁니다.
네. 자, 패한 공화당의 마사 맥셀리 후보가 시네마 당선자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두 후보 진영에서 이 선거운동에 쓴 돈만 9천만 달러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예.
또 몇 달간 이 양 진영이 상대 후보를 강하게 비난하는 방송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맥셀리 후보 측은 유세기간 시네마 후보가 15년 전에 반전 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시네마 후보가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전 시위가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네. 자, 공화당 맥셀리 후보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 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군에서 A-10 전폭기를 몰았고요. 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A-10 전폭기 전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맥셀리 후보가 지난 2014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연방 상원의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네, 공화당이 51석이고요. 민주당하고 무소속이 합쳐서 47석입니다.
네. 연방 상원이 100석이니까 지금 2석이 비는 건데 아직 연방 상원 선거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미시시피주하고 플로리다주가 남았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아시다시피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요. 이 법에 따라서 이달 27일에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반면에 플로리다주는 현재 재검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주말에 이어서 12일까지 미국이 휴일이었는데 참 그동안 플로리다 상황은 숨가쁘게 돌아갔더군요.
네. 이 재검표를 두고 민주공화 양진양에서 공방이 치열했고요. 또 소송이 한 9건이 나왔습니다.
예. 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네, 공화당 쪽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까 이걸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릭스콧 주지사가 재검표 과정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스콧 주지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결과 민주당 빌렌스 상원의원을 앞서고 있는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주정부가 재검표 작업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원 후보로 나온 스콧 주지사가 재검표 작업에서 스스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선거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더군요.
네. 플로리다 주 선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간선거 당일에 나온 결과로 공화당 소속 리스콧 상원의원 후보 그리고 같은 공화당 소속인 론 데산티스 주지사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플로리다 공화당 쪽에서도 이 제기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릭 스콧 후보 진영은 법원 쪽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이 브로워드 카운티의 이 선거 관련 장비들을 압수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법원 판사는 양측에 증거 없이 플로리다주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되지 않은 곳이 아직 몇 군데 있습니다만 큰 그림은 이미 정해졌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새로 개원하는 미국 연방의회가 하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데요. 이 의석을 몇 석 더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안건이 있긴 있는데 뭐 큰 그림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지금은 공화당이 행정부와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협조를 얻기가 좀 쉬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새로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강하게 견제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 개혁감독위원회라든가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이 힘이 막강한 위원회는 물론이고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를 조사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요. 역시 이 상임위원장의 힘이 제일 셉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관련 수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11일 CNN 방송에 나왔는데요. 올 회계연도 지출안에 이 뮬러 특검 수사가 이 아무런 방해 없이 제대로 끝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폐쇄되는 세태를 막으려면 의회가 다음 달까지는 새 지출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네, 슈머 대표 말로는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네. 공화당 의원 중에도 이 법안을 지지할 사람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반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고 싶어 한다는 조짐이 없다면서 이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단독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단독 법안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지출안에 첨부하겠다는 건데 자,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걸까요?
네, 이게 이 매트 휘테커 이 법무장관 대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에 이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정권 사임했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따른 걸로 알려졌었어. 사실상 경질된 건데
네.
이 매트 휘터커 법무장관 비서실장이 장관 대행으로 임명되자 이 민주당 쪽에서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우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휘터커 장관 대행이 앞서서 이 행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이 CNN 방송에서 법률 논평가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정 상황 같은 개인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건 부당하다는 요지의 글을 CNN 논평란에 올렸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해임한 뒤에 후임자가 관련 예산을 끊는 방식으로 이 특검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방송에서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세션스 장관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휘테커 장관 대행이 뮬러 특검을 해고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들러 차기 법사위원장은 내년에 새 의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휘터커 대행을 청문회에 불러서 이 문제를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휘터커 장관 대행에게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상원 인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는 게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보통 어떤 이유로 장관이 물러나면 부장관이나 그 아래 차관이 대행을 맡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제치고 비서실장인 휘터커 씨를 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거죠. 그런데 이 부장관이나 차관은 모두 상원 인준을 받는데 비서실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새 사망자가 또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3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새 하루 새 사망자 수가 최소한 44명으로 늘었습니다. 북부 쪽에 난 산불로 42명, 그리고 남부 쪽에서 난 산불로 2명이 숨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228명이 연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이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곳들을 수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상자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당국이 현재 인류학자들까지 동원해서 이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산불이 캘리포니아 북부와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난 게 캠프파이어라 그러고요. 남부에서는 울시파이어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소방관들이 대거 투입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산불 진화에 소방관이 8,000명 이상 투입됐는데요. 이 모자라서 다른 주에서 이 소방관을 지원받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망자사도 그렇지만 재산 피해도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AP통신 보도를 보면요, 이 북부 지역 산불이 이 가옥하고 건물 7천 채 이상을 태웠고요. 그리고 약 이 면적 840제곱킬로미터를 태웠다고 합니다.
네, 자, 산불은 어느 정도 잡혔는지 궁금하네요.
네, 로이터통신은 북부와 남부 지역 산불이 각각 30% 정도 진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데 지난해에도 산불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거의 매년 큰 산불이 나는데요. 지난해 가을에 역시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산불이 연이어져서 모두 44명이 사망하고 집이 5천 채 이상 불탄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 주에서 왜 이렇게 산불이 자주 나는 걸까요?
예, 비가 적게 오는 데다가요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 주가 여름에서 초가을에 이른 시기에 산불이 자주 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뭐 1년 내내 산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산불이 더 자주 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쿡타북스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두 눈에 보면 나의 사랑을 숨길 수 없다고 노래하는 Your Eyes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지폐가 많이 유통되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생필품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물가는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금 이 경제 공황은 다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겁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자금 문제로 고민했지만 앤드류 잭슨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경제 불황을 해소하는 데 대한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또 정부 자금을 재무부에서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재무부 독립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비그당은 민주당 내 보수파와 함께 독립된 재무부 설립안을 거부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1부 마틴 벤 뷰런 대통령 시대.
재무부는 수입세를 징수하고 토지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였고 이 돈은 정부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돈을 거둬들일 때나 돈을 지급할 때 실제로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민간 은행에 입금시켰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자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재무부 설립안을 요구했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의 요구대로 재무부가 공금을 보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결국 국가경제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권리를 지지하는 일부 민주당원들도 우리 휘그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법이 결코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독립적인 재무부 설립안을 승인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은 몇 차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1840년 6월 결국 의회는 재무부가 공금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벤 뷰런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이 취임했던 1837년, 미국은 경제 공황에 시달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이 공황은 벤 뷰런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경제 공황과 함께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외교에 있어 벤 뷰런 대통령이 직면했던 큰 문제 중 하나는 캐나다를 둘러싸고 영국과 벌어진 분규였습니다. 캐나다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차례 저항 운동을 벌였고요. 두 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항군의 지도자는 미국으로 피신했고요. 미국에서 보급품을 구입했습니다. 저항군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인 나이아가라 강의 어느 섬에 기지를 세웠고요. 미국 선박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가지고 온 보급품을 기지로 옮겼습니다. 1837년 12월, 캐나다 군인들은 나이아가라 강을 건너 저항군의 배를 나포했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나이아가라 강 인근에서 캐나다군과 저항군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수의 미국인들은 저항군 편에 서서 함께 싸웠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거라면 저도 독립을 쟁취하기 애쓰는 저항군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유럽 강대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은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은 우방을 침략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저항군을 도와 캐나다 정부에 맞서 싸우다가 생포되는 미국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 문제 역시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미국은 북부 지역의 경계선 문제로 영국과 대립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와 미국의 메인주는 서로 국경 분쟁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메인주 지역에 있는 두 나라 국경은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뒤부터 크고 작은 분규가 계속돼 왔습니다. 한때 네덜란드 국왕은 미국이 캐나다보다 두 배 땅을 더 차지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하며 분쟁을 조정하려 애썼습니다. 영국은 네덜란드 국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메인주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38년 영국은 네덜란드 국왕의 제안을 수용했던 것을 철회했고 캐나다인들은 분쟁 지역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인주의 주지사는 분쟁 지역에 주 병력을 투입해 캐나다인들을 몰아내고 요새를 세웠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윈필드 스캇 장군을 메인에 파견했습니다.
윈필드 스캇 장군은 지금 즉시 메인주로 가서 주지사의 병력을 철수시키도록 하세요. 메인주 주지사가 분쟁 지역에 병력을 투입해 요새를 세우는 바람에 캐나다에서도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캇 장군께서는 분쟁 지역에서 주지사의 병력을 철수시켜 전쟁 위협을 없애고 캐나다와 접촉해서 앞으로는 캐나다 병력이 그 지역에 드나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벤 뷰런 대통령이 파견한 윈필드 스캇 장군의 노력으로 캐나다와의 전쟁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북동부 지역 국경지대 국민들은 벤 뷰런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능력한 대통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전쟁이 싫다고 내 나라 국경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그냥 놀려보내다니요. 내 평생 여러 대통령을 겪어왔지만 벤 뷰런 대통령은 무력해도 너무 무력한 사람입니다. 경제만 해도 그렇죠.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의 긴축금융 정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기업인들과 은행가들이고 이들이 바로 우리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장본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무슨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할 텐데 경제 문제든 국경 문제든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없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임기를 다해가던 때인 1840년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breakthrough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It's a complicated matter, but we've been pushing a proposal. The North Koreans have been pushing another proposal, and we haven't been able to have a breakthrough.
복잡한 문제지만 미국과 북한이 각각 서로 다른 제안을 추진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죠. 여기서 pushing proposals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proposal, 제안 제의를 push, 밀다, 즉 제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We've been pushing proposals. The North Koreans have been pushing another proposal. 미국과 북한이 각각 다른 제안을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Pushing proposals. Pushing proposals. Pushing proposals. 제안을 추진하다. Break는 부서지다, 깨다라는 뜻이고 through는 무언가를 통해, 사이로라는 뜻인데요. Breakthrough는 돌파구라는 말입니다. We haven't been able to have a breakthrough. 돌파구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Break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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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구.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them to achieve major breakthroughs on the key issues.
하지만 핵심 현안과 관련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Breakthrough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them to achieve major breakthroughs on the key issues. 핵심 현안과 관련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t's a complicated matter, but we've been pushing a proposal. The North Koreans have been pushing another proposal, and we haven't been able to have a breakthrough.
복잡한 문제지만 미국과 북한이 각각 서로 다른 제안을 추진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죠.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them to achieve major breakthroughs on the key issues.
하지만 핵심 현안과 관련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breakthroug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6년 11월 13일 오늘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의 공공버스에서의 인종분리 정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의 발달은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1년 전 몽고메리시에 사는 중년의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는 버스 앞부분 백인 전용석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 흑인과 백인들의 좌석이 분리돼 있던 때였습니다. 흑인은 뒤로 가라는 운전사의 요구가 있었지만 몹시 피곤했던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그녀는 시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 소식은 흑인 사회에 금방 알려졌고 몽고메리시의 흑인들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입니다. 시위 첫날 90%의 참여율에 고무된 흑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버스 승차를 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여 년 만에 버스에서의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승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흑인 운동과 비폭력 저항 시위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354년 11월 13일 오늘 중세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납니다.
St. Augustine was born on November 13, 354 in Tagaste, Africa. His father, Patricius.
이교도 신자인 아버지와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지만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9살 때 키케로의 철학의 권유라는 책을 읽고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곧 합리적으로 진리를 설명해주는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30대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41살 때는 히포의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후에 문학과 신학, 역사 철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고백록과 삼위일체론, 신궁론 등을 집필합니다. 히포교구의 주교로서 평생 사역에 온몸을 바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430년 피난민들을 돌보다가 걸린 열병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